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어. 또 아이를 훈육하다 보면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는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살펴보다가 반응이 이상하거나 혼나는 듯한 표정이 아니면 확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저희들도 아이들을 훈육할 때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에게 안 돼! 하지 마! 하고 했는데 쌩글쌩글 웃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심각하게 더 무게를 잡죠. 지금 웃기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야? 끝까지 웃는데 표정이 바뀔 때까지 제가 계속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비판이나 그리고 지적을 했을 때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그 잘못을 한 사람, 그 잘못을 들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응이 매우 적절할 때 그 사람은 진짜로 나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또 나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은 실상 사사기 1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1장을 바라봐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듯하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어쨌든 밀어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여 보이지만 밀어내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가문이 강성하여졌다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기 오늘 2장 1절은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이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서 길갈에서 올라오는 행동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열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깨닫게 했던 장면들이 나오는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그 길갈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할례를 집전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 그 장소도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 언약 정체성을 기억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 장소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보김에서 올라와서 여호와의 백성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2절 말씀에 약속을 어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고발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딱 평가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것은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어떤 언약이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언약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들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완전히 버려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보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 옆구리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죠. 일부와 언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굉장히 익숙했던 방식입니다. 정복을 했으면 그 정복민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은 재산이잖아요. 그 당시 농업국가였던 걸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농업을 한다는 건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동력을 할 수 있는 노예들을 부리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었고 다른 모든 열강들도 하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재산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뜻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고 경책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꽤 명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약간 비틀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어기지 않아요. 약간 어깁니다. 살짝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살짝 어긴 그 한 걸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의 걸음걸음 걸으면서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빼어내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어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로 남아버립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반응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장소를 보김이라고 부릅니다. 보김은 히브리어 바카에서 비롯된 단어로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울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일까? 이 반응이 진정한 회개의 반응일까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 요소입니다. 진정한 회개일까요, 여러분들? 엉엉 울었다니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읽고 이제 많이 성경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딱 마음속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판단해 버리는 쉬운 경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 우리는 사사기 뒤편에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계속하여 어겼죠. 계속하여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는 장면만 봐도 에이 저것 봐 거지 누림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만 나오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성경에서 당황스러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낯설게 읽기가 필요한데 한 걸음 한 걸음 저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따라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낯설게 읽으면서 당황도 하고 어, 왜 그러지라고 의문도 가지는 게 성경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사사기 저자는 이 이스라엘의 눈물이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울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해 울었습니다. 한두 명이 운 게 아니라 그 보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장소의 이름까지 지어진 것이죠.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습니다. 진심으로 보이고 그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늘상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반응이 진실할 때가 늘상 있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행동하고자 하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반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의 반응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졌는가 아닌가는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사사기 저자가 해석하여 줍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6절에서 갑자기 이야기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시간 순서만 생각하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작에 이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와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묘사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뒤의 사건을 앞으로 끌어당겨와서 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해석해주는 열쇠로 사용합니다. 또 뒤의 장면들을 끌어와서 이 장면의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하여 줍니다.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대조하여 묘사하고자 지금 다시 여호수아를 불러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냐면 이 평가를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장로들이 있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경험과 정체성이 있었던 좋은 세대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의 세대 사사기 이 지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대냐? 딱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 2장 10절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알다, 야다는 그냥 정보적인 지식을 알다에도 사용하지만 때때로 관계적인 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여호와를 모른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여 드러내어 줍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실은 어떤 세대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적절했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울었고 나중에 보면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냐면 사무엘상의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언약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비판할 때 다시금 그 순종의 자리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11절에 붙어서는 바알 숭배가 나타납니다. 단 한 세대만의 단숨에 바알 숭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은 갑자기 일어났다고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한 스텝 한 스텝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걸 지금 1장과 2장을 통해 묘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거는 괜찮아라고 타협했던 그 지점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았던 그 타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만나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로 가는 그 우상 숭배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였습니다. 울었고 반응하였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적절했지만 순종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라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저 버려두는 타협점들이 존재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설교에서 듣는데 배우는데 그것을 버리고 약간 외면하여 조금 타협합니다.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타협하여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타협하여 한 걸음 나아가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응을 하죠. 반응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응하시고 순종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들어야 됩니다. 타협하고 있던 그 올무와 가시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무가시 혹시 만지다가 그 요즘에는 다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뭐 시멘트 바닥 있고 이러더라고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다 나무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치를 했습니다. 추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막 초치를 열심히 해요. 선생님이 시키시니까 어린 나이에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가시에 탁 박힙니다. 박히면 엄청 아픕니다. 안 뽑아져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텐데 실패해서 탁탁 하다가 실패해서 어떡하죠? 이제 뽑을 수 없게 살 속으로 싹 파고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아파요. 그 뽑는 일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뽑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가 썩어서 손가락을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매일의 삶에 벌써 이제 금요일이다. 이제 끝났다.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잠깐의 세상의 지혜가, 잠깐의 신앙의 타협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거 내버려두면 여러분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살을,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생각나시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분명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삶에 죄악의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에만 멈추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